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설교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마태가 잘 간추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번에는 금식에 관한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수 없고 힘을 쓸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교제, 그리고 또 영적인 정결함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매우 확대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신앙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기호품을 많이 절제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 먹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금식을 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서 씨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몇끼 굶는다고 해서 뭐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식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에 오래 기억날 만한 중요한 신앙적 결단의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무리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또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그의 신앙에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을 그저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보다 더 신앙적 비교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라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아주 오랜만에 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3일간 금식을 했고 또 특새 마친 이후에 또 하루에 한두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고 또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또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져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사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면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깊은 내밀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또렷이 깨어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금식과 기도는 위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더욱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기 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19절 이하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또 이 시대 가르침과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땅에 투자하라고 하고 건물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뭐 부동산 불패신화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물주보다 높은 것이 건물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거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미리미리 알기 위해서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거래들이 공공연히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잠시는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땅을 얻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이 필요할 수 있고 건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용처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끌어안고 땅에 묻고 붙들어 매두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예, 뭐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은 돌아야 합니다. 물질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이 교회에 헌금해라 하는 말도 포함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교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직접적인 투자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소중한 헌금도 자칫하면 세속적인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변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 물질을 통하여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또 변화시키는 데에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은 그런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카운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어카운트에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 액수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만큼 가중치로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마가복음 산책하고 계시죠. 어린 자녀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이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그 과부의 마음 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었더니 초등학생 아이가 자신의 저금통을 다 깨서 하나님 옆에 온전히 헌금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또 온 가정이 함께 또 은혜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또 반응하고 또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하게 우리를 청지기에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도록. 이것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폭넓게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또 피자를 사주고 청년들을 위해서 짜장면 사주고 또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막 과일 박스를 또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기억되는 물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가고 기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24절에는 물질에 관한 성경의 말씀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말씀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고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은 크리스찬 각자에게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매우 강력한 유혹과 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삐끗하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까딱하면 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보좌를 대신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 시내산 아래에서는 황금 부치를 다 모아서 불에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춤추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의 모습으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이 세속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영의 세계에 투자하고 그 영의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그렇게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한 관점과 관념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표시가 납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데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1시간 2시간 교회에 오고 또는 요즘은 또 1시간 2시간 인터넷으로 그 예배 장면을 보는 것 그것만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또 확실하게 정직하게 시원하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재물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재물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늘의 법도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하여 자극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은사와 물질이 통제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청지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를 붙잡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